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어젯밤 리비아 주아라항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했다며 해안 경비대가 출동해 나머지 200여 명은 구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탑승했던 난민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시리아, 모로코, 방글라데시인들이라고 리비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구조된 난민 가운데 한 명은 로이터 통신에 선박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며 리비아를 통한 항로는 죽음의 항로로 불리워왔지만 이제는 지중해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안에서 발견된 난민들의 시신 수는 79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유입된 뒤 육로를 이용해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로 밀입국하다가 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이 1년에 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세계 3대 핵 강대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스팀슨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10년 안에 적어도 3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정확하다면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게 됩니다. 미국은 이웃나라인 인도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 전력 강화에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추가 핵무장을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수잔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오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다음 달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방문 중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양국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3%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5% 이상 오른 데 이어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어제 3% 이상 오른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락세가 계속되던 세계 증시들은 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들은 모두 2% 이상씩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 이상 커질 것이라는 자료 발표로 주식 투자자들이 고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도 하루 만에 10% 이상 오르며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사임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바시키키 다누바스 총리 내각은 늦어도 다음 달 20일 실시되는 조기 총선 때까지 국정 운영을 맡게 됩니다. 앞서 좌파 성향의 치프라스 전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끄는 시리자 당내에서 일부 반란이 일자 7개월 만에 총리직을 전격 사임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유권자들은 조기 총선이 취약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그리스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시리자당이 2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열대폭풍 에리카로 인해 카리브해 10여 개 섬나라들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적어도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폭풍 에리카의 영향으로 380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망자 외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월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월요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결산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에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오는 10월 중순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월요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통지문은 한국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이후에도 상봉 행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구체적인 상봉 행사 날짜와 규모,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 접촉에서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생존자 확인과 명단 교환 등에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상봉 행사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렸던 만큼 이번에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상봉을 상시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70살 이상의 고령입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직접 상봉은 19차례, 화상 상봉은 7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만 6천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남북 고위 접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졌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음으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평가한다며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825 합의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전환적 계기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중앙군사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을 해임하거나 임명했으며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이나 조직 개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인사의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뢰 도발에서부터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제한과 타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에 따라 논공행상 성격의 경질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의 견해입니다.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대북 확성기 방송 설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해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숙청된 인사들을 명단에서 빼고 신임 위원을 임명하는 차원의 단순한 조직 재정비 수준일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현영철 변인성과 같은 그동안 북한의 주요 핵심 보직에서 탈락한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정비, 그 과정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목함질의 도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군부 인사들의 변동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중앙군사위 인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는 지난 20일 밤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전방지역 군부대에 선포했던 전시상태라는 강경조치를 다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철회하는 마무리를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포천의 육군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펼쳐진 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훈련을 참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통합화력훈련은 군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육해공군 합동전력과 주한미군 그리고 특수전 전력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실사격 화력 시범 훈련으로 지난 1977년 처음 시작돼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55와 K-9 자주포, 130mm 다연장 로켓, K-2 전차 그리고 K-15K 등 전투기들이 화력 시범을 보였고 미군의 A-10 대전차 제압 항공기의 기관포와 AH-64 기관포 등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남북 군사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하며 국토 수호의 의지를 밝힌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 핵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는 변화된 북중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28일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남북 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핵 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시작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로 일단락된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확고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경험하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보며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태에서 북한의 남남 갈등 전술이 통하지 않았고 한국 국민들은 의연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지난 수년간 진행돼온 북중 관계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사태를 맞아선 과거 보여왔던 양비론적 입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5년 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시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과거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영 환구시보에는 9.3 전승 기념일 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방치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튿날인 지난 21일 성명에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유관 각방 대신 유관 방면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유관 각방은 관련국 모두를 의미해 양비론에 기초한 표현이라면 유관 방면은 관련이 있는 쪽이라는 뜻이어서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자제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내고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황 본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에 반해 한국의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두 나라 모두와 깊이 있는 전략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고 북한은 한층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9월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적십자 실무 접촉 제의를 바라보는 이산가족들의 감회와 바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최근에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갔는데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산가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 그 역시 뭐 이 이산가족 문제가 그 남북 경색을 푸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뭐 계속해서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런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들리는데 요즘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사실 그 이산가족 하면은 지금 뭐 이산가족 신청하신 분들이 10만 9,698명인가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실향민으로 지칭되는 이산가족들이 지금 850만 명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봉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10만 9,000여 명 되는데 지금 그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15년 지나면서
네.
거의 절반이 돌아가시고
네.
상봉 신청자가
네.
지금 한 6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살아계시죠.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만난 가족은 대강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2000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과 추석 명절을 기해서 이제 뭐 정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볼 수는 없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네.
15년 동안 이제 19차례 그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차례 한 100여 명씩 해가지고 1956명이 만나는데 이렇게 그쳤어요.
네.
그 지금 상봉 희망자의 한 1.5%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죠.
그렇군요. 네.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매년 지금 한 4,200명 정도 이렇게 네. 돌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그 15년 동안 돌아가신 패턴을 본다면은 앞으로도 한 16년 후면은 이 상봉 신청한 그 6만 6천 명 나머지 이분들도 모두 돌아가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지금 그 상봉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그 이 이산가족 신청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상봉 횟수 상봉 어떤 그 상황이 거의 그 저 한 전체 인원의 한 3, 4%에 불과한 이런 상봉이 되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서 이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 70년 동안 지금 저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좀 못하고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또 살아있다면 소재가 어딘지 말이지
네.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침 그 저 8.15 경축사에서 우리 측 그 6만 명 그 이상 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을 뭐 찾을 사람과 함께 북측에 보냈으니까
네.
북측에서 좀 공해달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그 생사 소재 확인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참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그 남북의 그 합의가 되면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발점이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들이 그 연로하신 이상 제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사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가 어떻게 연락이 돼야 가능한데 지금처럼
그렇죠.
그 100명씩 만나는 이런 걸 가지고는 전혀 그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법들이 그렇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이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명단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 어떤 그 생사 확인이 먼저 되면은 그다음 뭐 이제 서신 교환이라든지 이게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이산가족의 어떤 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 있습니다. 시민사업 방법이라고.
네.
그래서 그 그 방법에 따르면 이제 생사 소재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신 교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호 지역 방문을 하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 의사에 따른 재결합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러 업체를 지금 해오고 있지만은 지금 잠시 그 면회하고
네.
다시 또 기약 없이 저 헤어지는 그 이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 비인도적인 그런 그 상봉 행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생사 확인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만 또 상봉 행사를 한 이후에도 또 서로 연락하거나 네.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그렇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 대다수가 지금 뭐 예, 네. 상봉을 하고 난 후에 예, 이분들이 그 저 이 다시 그 연락을 취하고 재상봉을 희망하는 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 이 이산가족들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1958명이 지금 가족이 만났지만은 재상봉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다시 연락했다는 그런 상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이 상봉을 하고 난 그 일세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그 많은 그 저 이 상봉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그런 안타까움에 굉장히 그 이 마음이 상하고
네.
또 무언가는 그 우리 그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북에 있는 그 고향 가족 친지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지금 저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많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네. 자, 끝으로요. 이산 가족을 대표해서 남북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이 남과 북이 제가 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산 가족 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 당국이 통 큰 협상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산 가족들 말이죠. 지금 1세들 정말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저 남북한 당국자들이 정말 그 민족적 양심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그 계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해서 네. 고향이 개성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80세 이상 고령 이산 가족 성묘 방을 꾸렸습니다.
성묘 방군단이요?
네네. 고향 선영에 가서 고향 땅을 밟아보고 선조들께 성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이 남북 당국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제 1차로 그 개성 지역을 방문하고 뭐 2차, 3차, 4차, 5차까지 함흥, 평양, 황해도의 그 사리원, 그다음에 저 강원도의 그 저 통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저 이 시범적으로 한번 성묘 방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최근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소감 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군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하는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를 고민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guess it's a symbol of respect for China's accomplishments.
중국의 열병식은 지역 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 그동안의 성과 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전승절 행사에 가면서 열병식에는 불참하겠다고 말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쇼프 연구원은 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미한 동맹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still, you know, highly value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s not really going to be affected.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으로 인해 미한 동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노지 대표는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며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박 대통령이 중국군의 군사행진에 한국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er decision to travel to Beijing, but her decision also not to send Korean military.
박 대통령의 결정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열병식에서 너무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 정부도 박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세계의 이목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ll eyes will be on that event to see whether or not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이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제시할지 아니면 반일 감정 같은 것을 자극할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관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about her trip to Beijing, it seems to me.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성명과 연설 등을 통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가 열병식 참석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특히 박 대통령은 1945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그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면 미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닉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275만 유로, 미화 3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 비정부기구들이 내년에 벌이는 대북 영향 개선 사업에 제공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향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올해 275만 유로, 미화 31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675만 유로에 비해 60%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는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 예산 자료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올해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럽의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대북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사업계획서들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해 책정한 예산 675만 유로, 미화 760만 달러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하고 올해 초부터 7개 비정부기구들에 지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개 단체는 북한 내 유럽연합 지원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는 38만 유로를 지원받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축산용 사료 생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은 135만 유로를 지원받아 올 1월부터 3년 예정으로 영양 강화와 식수, 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150만 유로를 지원받아 강원도에서 영양 개선과 식량 안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민간고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즉 세계기아 원조가 140만 유로를 받아 지난 3월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종자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도 12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안북도와 남포지역에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도 각각 45만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한국계 유명 배우와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연예 정보지인 데드라인은 26일 미 할리우드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열악한 삶을 다룬 영화 북한 탈출 이스케이핑 노스코리아의 제작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국 CBS가 세운 3AD와 스리람 다스사의 다스 필름이 공동으로 영화 제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폈던 한국계 미국인 마이크 김 씨의 회고록 북한 탈출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ABC 방송의 인기 드라마였던 로스트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김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니얼 김 씨는 현재 CBS 방송의 인기 TV 드라마인 하와이 5-0에 출연 중이며 헐리우드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인 3AD를 CBS 방송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김 씨는 영화 북한 탈출에서 원작자인 마이크 김 씨의 배역을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잡지는 한국의 디지털 스튜디오 업체인 비 퍼니 스튜디오의 창업자인 크리스 리 씨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제작한 하순 살림 씨가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전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탈북민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영화가 개봉되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상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김 씨는 2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영화 제작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이 영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접한 뒤 기독교계 민간단체 크로싱 보더스를 세우고 20대 후반이던 지난 2003년 직접 중국 연변지역으로 가 4년 동안 많은 탈북민들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회고록이 출간된 2008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숨을 수 있는 시설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 제3국행 탈출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도 어눌한 채 처음 가방 두 개만 둘러매고 북중 국경 지역에 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연변에 사는 한국계 조선족 등 여러 사람들의 지원으로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영화 북한 탈출은 현재 시나리오 작가 로사린드 로스 씨가 각색하고 있으며 출연진이 확정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촬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개신교와 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 지도자 33인이 종교를 초월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96년이 지난 올해 종교인들이 함께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해와 형제애라는 공동적 가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모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일 텐데요.
서울 프레스센터.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섯 개 종단 인사들이 함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해서
종교인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는데요.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종교인이 이뤄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리한 것이지 어느 한 계층에, 어느 한 정파에,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득이 되고 실이 되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도법 스님은 이번 남북 군사적 충돌 때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진실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를 맞대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안충석 신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힘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동북아의 평화 경제 공동체로서 동양 평화 경제 공동체를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안중근의 동양 평화 실천을 위해서 남북 종교인들과 일본 종교인들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함께 기도하며 실천에 앞장설 것을 저는 발언하고 제안합니다.
참가자들은 선언에서 종교인들은 최근 1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남북의 8.25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남북 간 민간 교류 허용과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요. 선언문에는 불교 257명, 개신교 170명, 가톨릭 107명, 천도교 129명, 원불교와 성공회가 각각 111명과 116명 등 총 809명의 종교인들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수문 낭독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분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 분단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선언식이 끝난 후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끊는 모습을 연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선언 현장에는 5개 종단의 신도들이 함께했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를 초월해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남북보다는 남남의 정말 화해와 통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도 가고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각 종교, 각 정부, 학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참 좋죠. 전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각자 또 종교인들도 다 각자의 목소리를 사실은 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파도 다르고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한 적대적 정책의 해소 없이 남북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구축이는 구축이고 심화시키는 각종 도발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나 상호 비방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각종 경제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합니다. 이런 돌파구가
함께한 사람들은 또 이번 선언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통일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북한 굶는 사람들 독거운동도 쭉 해왔었고 그러다가 또 100만 명 서명도 해봤고 또 천일기도도 하루도 안 빼고 24시간 하는 이런 기도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불황을 겪었던 한국 관광업계가 다시 발길을 돌린 중국 여행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국을 찾고 있는 중국 여행객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관광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에는 인천과 중국 항저우를 잇는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가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착륙을 했고요. 어제 인천 송도항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여행 선박이죠. 여객선인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 호가 입항을 했습니다.
네, 이 퀀텀 오브 더 시즈 호 역시 중국 관광객을 태우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내려도 끝이 없는 여행객들의 행렬이 부두에 나왔습니다.
네.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선, 그것도 동북아에서 초대형 여객선인 만큼 6,275명의 승선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부두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승객만 이번에는 4,672명이고 승무원이 1,200여 명입니다. 배 크기가 무려 16만 7천 톤급인데요. 이 호화 여객선이 인천에 입항한다는 소식에 한국의 관광업계 또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들썩였습니다.
네, 참 큰 규모의 손님을 맞이하는 움직임이 바빠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메르스로 인한 경기 불황을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각계에서는 다양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렸던 관광객들, 특히 이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관광업계 수장들이 또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가 중국 각지를 방문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7박 8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향하고 있던 퀀텀호가 태풍 고니 때문에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상륙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이 한국으로서는 예상치 않았지만 하지만 굉장히 반가운 손님 5천여 명을 한 번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 관광업계로서는 말 그대로 때 아닌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퀀텀호라는 게 보통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이었답니다.
네.
이번에 태풍 고니가 한국에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한 셈인데요. 일부러 입항 유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연현상 때문에 절로 맞이하게 된 이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 결코 홀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 여행을 포기한 대신 한국에 상륙 허가를 해달라는 퀀텀호의 요청에 한국 법무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인천항에서 내려서 인천과 서울 지역 관광에 나섰던 중국인들이 내일은 다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가서 부산 지역 여행을 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 법무부는 이 퀀텀호의 한국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한국 돈으로 60여억 원, 미화로는 510만 달러 정도의 효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크루즈선 퀀텀호가 도착한 것이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우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호칭에 대한 뉴스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국립국어원이 최근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담, 우리 말에 담다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에 다양한 매체에 등장한 한국말의 흐름과 시대상을 살펴본 건데요.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한 그 부부간의 호칭을 분석한 학자도 있었고요. 종합일간지에 등장한 어떤 명사를 분석해서 시대별 핵심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낸 학자도 있었습니다. 노랫말의 특징,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 그 대학 교수의 분석도 소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동안 달라져온 부부간의 호칭부터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부간에 특히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되게 이런 야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젊은 세대에서는 두드러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불렀던 그 오빠라는 호칭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우세대들이 많지만 오빠의 사용은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별로 부부간의 호칭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1960년대는 여보, 뭐 당신 이런 호칭어가 그때 등장했다고 하네요.
네.
70년대 들어서 이 부부간에 자기야, 뭐 자기 이런 표현도 많이 썼다고 하고요. 2010년을 기준으로 이 표준화법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호칭어는 여보를 쓰는 사람이 한 38%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자기라고 부른다는 응답자 24.3%로 나타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보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여보 당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한 탈북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보, 당신 뭐 이렇게 아니면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라는 호칭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시집까지 하는 시누이가 있으면 남편을 뭐 누구누구 오빠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네. 광복 이후 노랫말의 변화도 남북의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중가요 가사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과 분위기가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국대학교의 장유정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분석했는데요. 해방 후 1950년대 중반까지는 귀국선, 가거라 삼태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제목을 가진 광복의 기쁨과 전쟁의 아픔을 나는 노랫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현대적이면서도 조금 촌스러운 노래, 또 세련된 노래가 공존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시대별로 특징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광복 이후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의 대중가요인데요. 70년대 노래는 사회 저항하거나 아예 순응하는 노래가 공존했답니다. 그때 당시가 규제도 많고 금지가 많았던 시대였던 특징이 있었고요. 1980년대 한국 대중가요는 부흥기를 맞았고 90년대 초반은 뭐 지금도 뭐 유명한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이런 가수들이 가요계의 판도를 뒤집는 신세대 문화 노랫말에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세계의 노래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그날그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유럽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의 침몰에 200여 명이 숨지고 오스트리아의 화물차 짐칸에서 난민 70여 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유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군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중해에서는 밤사이 난민선이 전복돼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난민 400여 명을 태우고 리비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리비아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전복됐고요. 200여 명은 현장에서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200여 명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리비아 당국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파키스탄, 시리아, 모로코, 방글라데시 출신 등이었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내전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또 빈곤이 심해지면서 지난 몇 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간 뒤에 다시 이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제 이주 기구에 따르면은 올해 이미 25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유럽에 도착했고요. 그 과정에서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도 2,400명에 달합니다.
네, 참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데
네.
오스트리아에서도 난민 수십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어제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접경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화물차가 발견됐는데 짐칸에서 난민 71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당초 2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숨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오늘 화물차를 냉동시설로 옮겨서 시신을 수습한 후에 71명이라고 사망자 수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59명이 남성, 8명이 여성, 어린이도 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 몇 구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발행한 여행 문서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숨진 난민 중에 적어도 일부는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향했을 텐데 이런 사고를 잇따르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유럽 동부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한편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번에 이 화물차에서 난민 수십 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불가리아인 두 명과 헝가리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밀려드는 난민 대책 마련을 위한 유럽 정상회의도 열렸다죠?
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과 관련국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과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정상 또 외교장관 등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이번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인 이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경고라면서 유럽은 난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고 이 난민 보호의 이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확당 집행위원은요, 난민 쿼터제를 또다시 제안했는데 이것은 인구와 경제력 또 기존의 난민을 수용한 숫자에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나눠서 이제 맞자는 건데 독일은 지지하지만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아서 이전에 제기됐을 때는 채택되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난민의 이동 경로가 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고요?
네, 주로 이제 해상으로 난민이 도착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요. 또 네. 육로의 관문이 되는 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죠. 이 마케도니아의 경우에 최근에 매일 3천 명의 난민이 들어올 정도로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난민 경유국으로서의 어려움을 이번 회의에서 밝히고요.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과 함께 또 유럽연합 국가들이 조속하게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유럽 정상들은 공동의 이 난민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하군요.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오는 난민들도 있고요. 또 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정치적 혼란, 또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난민이 계속 늘고 있는데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독일의 경우에 올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75만 명의 난민이 올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과 스틴튼 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망한 내용인데요. 현재 파키스탄의 핵탄두 생산 속도가 매년 20기 정도인데 이대로 가거나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앞으로 이 5년에서 10년 안에 최소한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핵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뭐 미국과 러시아는 수천 개씩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3위는 프랑스로 300기, 중국이 250기, 영국이 215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핵탄두 개발 속도가 이미 인도를 능가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이 농축우라늄을 대량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인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탄두 보유는 각각 120기와 100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 때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 뱅크스라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의 해변 휴양지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미국 사람들은 여름 휴양지에서 어떻게 즐기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